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가대 찬양을 들으니까 마음이 더 무겁습니다. 네. 네. 네, 사실 살림교회는 저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답고 귀한 교회였습니다. 교회 사역을 하면서 사실 많이 실망하고 그리고 많이 상처도 많이 받고 했던 부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사실 기독교 장로회라는 진보적이고 뭔가 진취적인 그런 곳에서 신학을 하고 교회에 갈 때는 참 많은 희망과 꿈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에 막상 들어가서 사역을 할 때 너무나 이 신학교에서 배운 것과 다른 모습들, 여전히 보수적이고 조직화되어 있고 가진 자들 중심으로 운영되어지는 교회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 너무나 많이 부딪혔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목회를 그만두고 내가 복지를 하겠다고 올 때에는 사실 다시는 교회 사역을 하지 않겠다라는 마음까지 먹었었습니다. 근데 살림교회에 와서 아, 이렇게 정말 교회가 모습을 할 수 있고 사역을 할 수 있고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 라는 모습을 보면서 저에겐 오히려 교회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비전이 다시 생기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이 마흔의 청년회에서 활동하면서 네,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즐겁고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사실요, 저에겐 어떻게 보면 변화산에 서 있던 베드로의 모습처럼 저는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에 초막 세트를 짓고 영영히 살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예수님은 조용히 마을로 내려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로서 이제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한번 맛을 본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의 자세는 다른 것 같아요. 이제 기존의 교회에 들어가지만 그곳에서도 제가 이제 살아가고 사역하는 자세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용기와 희망을 주신 우리 살림교회 교우님들과 우리 최목사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마음 잊지 않고 열심히 사역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충격적이죠? 만들어진 하나님. 네. 네, 아마 앞으로 이런 제목을 제가 쓰기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살림교회니까 쓰지. 네. 어느 믿음 좋은 흑인 교우가 네,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소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일 기도하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옆 동네에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예배를 한번 꼭 드리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요, 엄격한 백인 교회였습니다. 흑인들은 절대 얼씬도 할 수 없는 교회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이 흑인 교회는 너무나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싶어서 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미안하다. 내가 그 기도는 도저히 들어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흑인 교회가 너무너무 실망해서 하나님, 제가 흑인이라서 갈 수가 없나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더랍니다. 아니, 나도 그 교회에 들어가 본 적이 없거든. 여러분, 그 백인 교회는 자신들은 교회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들은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켜줄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도록 만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뭘 들어줘야 되고 네? 내 것을 이루어줘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는 우리가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섬기도록 만드는 모습이 나에게는 있지 않나. 한번 우리 스스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요, 아론에게 쫓아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데 우리를 인도할 신을 지금 만들어 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장난감도 아니고, 네? 그들을 왜 만들어내라고 했을까요?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요, 모세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출애굽을 하면 자기들이 편해야 되는데 출애굽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한다는 이유만으로 강제 노역에 시달려야 했고, 또 그냥 짜잔 하고 출애굽시켜주면 좋은데 열지앙이라는 것을 굳이 하면서 보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피말리는 삶이었겠습니까? 그리고 막상 탈출했더니 어떻습니까? 홍해는 앞에 있고 대이집트군은 뒤에서 우리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들은 내내 가슴 졸여야 했고 긴장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모세가 내려오지도 않고 있고, 이참에 우리를 편하게 해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지금 이 세상사의 모습과도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투자한 만큼 가치를 내는 하나님을 그들은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기 위해 어떻습니까? 그들의 금붙이를 가져다가 바칩니다. 사람들이 귀한 금붙이를 하나님을 만들기 위해 바친 것은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서 바쳤을까요?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투자해야 그만큼 많이 주실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투자한 만큼 벌어들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은요, 출애굽시키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이야기하셨지, 금붙이를 갖다 바쳐라, 뭐 너의 장자를 갖다 바쳐라, 이러는 무엇인가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쉬우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원하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든가 보다. 뭐 하나 풍성한 게 없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나 보다 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잊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들은 부족한 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이 공급되었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와 더위로부터 그들을 보호받을 수 있었고, 가는 곳마다 반석에도 물이 터져서 부족하지 않게 마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대 제국이 되지 않고, 또 배 터지도록 먹을 수 없고, 풍성하지 않다고 지금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사람은요, 더 가지고 싶어서 쌓아놓고 싶어합니다.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자기들의 금붙이를 투자해서라도 더 많이 가지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안타까운 사실은 그런 하나님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그들은 보이는 하나님을 요구했습니다. 아론은요, 사람들의 금붙이를 모아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을 인도한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다 라고 공포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상이 아닙니다. 우상이 뭡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형상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생각에 갇혀서 사람이 원하는 모양의 모습대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전지전능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대로 존재할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십계명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창조물로 변제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요, 만들 수도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 형상을 우리가 알 수도 볼 수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예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어디서든 만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들은 쾌락의 하나님을 요구했습니다. 그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는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먹고 마시며 뛰어놉니다. 그것은 그 당시 가나안에서 벌어졌던 우상 제사의 형식과 동일했습니다. 자신들의 쾌락을 즐기기 위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거지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쾌락을 최대한을 끌어내기 위해 하나님을 만들고 섬기고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거기에는요, 이웃의 아픔이나 어려움, 슬픔을 돌아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나만 즐겁고 행복하고 편하고 안락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나만 춤추고 마시면서 흥청망청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개인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지 쾌락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쾌락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요, 인간사의 최소한으로 개입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적인 원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라고 그것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을 우리의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은 모두가 행복하고 살만한 세상이 될 수 있는 거지 나의 개인의 쾌락을 추구할 때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공의롭고 정의로우며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위한 지침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거기에 순종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요, 우리의 쾌락의 수단으로 사용을 했고 또 내가 더 쾌락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을 찾고 예배 드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임의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기독교는요, 기독교의 역사는 이러한 세력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첫 번째로요, 재물을 탐하는 세력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에는요, 재물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철저하게 노력했습니다. 재물에 있어서도 공동체적인 삶을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초기엔 어떻습니까? 재물을 모두 모아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아나니와 삽비라는 재산을 숨겼다가 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나니와 삽비가 죽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철저하게 재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 초기 공동체가 노력해 몸부림쳤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것은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재물이 천국을 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소망 가운데 쌓아두면 하나님을 섬기지만 재물을 나의 광에 쌓아두면 내 광을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청렴해야 하고 재물에 있어서 소유욕이 아니라 베푸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즉 재물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소유의 개념이 아닌 나눔의 개념이 있어야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재물을 부어서 나누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릴 때 즐겨 부르던 찬양 중에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가사 중 이런 가사가 있죠. 이상하다 동전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에 가득하네. 네, 많이 어릴 때 부르셨을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재물 원리는 소유가 아닌 나눔입니다. 이 세상에 부족하지 않을 만큼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두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보이는 것을 강조하는 세력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성과주의입니다. 성과주의의 가장 큰 현상이 뭡니까? 스펙을 강조하고 점수를 강조하고 수치를 강조합니다. 저의 쉼터에 있는 아이들은요, 성적과 무관합니다. 어느 아이가 자기 성적이 올랐다고 너무 기뻐서 왔습니다. 몇 점 오른지 아십니까? 10점에서 15점으로 올랐습니다. 그 5점이 그 아이에게 너무나 큰 행복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세상이 보는 성과주의를 볼 때는 어떨까요? 너무나 하찮은 점수입니다. 저희 쉼터 아이 중에 농구를 잘 못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농구를 하겠다고 어떻게 했냐면 자기 나름대로 잘하는 방법을 해보려고 이렇게 본 거예요. 봤더니 골밑에 손으로만 이렇게 툭툭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구를 어떻게 하냐면요. 두 손으로 이렇게 던지거나 이렇게 넣거나 이렇게만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얘기해요. 야, 이렇게 넣어야 돼 라고 얘기하면 저는 그건 못해요. 그냥 이렇게 할래요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농구 전문가가 만약에 와서 봤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건 농구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그 아이에게 그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내 인생의 가능성이었습니다. 농구를 하나도 못했던 내가 이렇게 놀 수 있고 이걸로 때로는 남을 이길 수도 있다. 물론 그 경쟁은 안 좋겠지만 그 아이 입장에서 이길 수 있다는 그 마음이 그 아이에게 뭡니까? 희망이고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과와 수치와 보이는 것들 가운데 얽매여 있을 때 우리는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가능성과 희망을 보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표현되어 있는 수치와 경력과 스펙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그들을 판단하고 구분짓고 급을 나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끊임없이 그러한 보이는 것들, 스펙, 성과, 등급, 이런 것들과의 끊임없는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그런 것들을 보셨다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을 쓰지 않고 애굽을 쓰셨을 겁니다. 하나님 만약에 그런 것들을 보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윗을 쓰지 않고 골리앗을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끊임없이 약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셨고 세상에서 보는 보잘것없는 자들을 들어서 있는 자들, 권력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기독교는요, 하찮은 유목민, 노예로 시작된 민족의 종교였지만 지금은 전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얽매이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것들이 눈에 보인다는 것은 이미 고착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고착화되어 있다는 것은 뭡니까? 변화될 여지가 없다는 거고 다른 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형상에 얽매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삶 속에 들어가실 수 있고 모든 사람의 상황 속에서 역사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눈으로 역사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으로, 가슴으로, 삶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제가 생각할 때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고정된 명사가 아니라 움직이면서 역사하는 동사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에 가두거나 우리가 그린 형상에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마음을 열고 우리가 그러한 넓은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는 대로 우리를 맡겨야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갈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쾌락을 강조하는 세력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쾌락은요, 이기주의의 발로입니다. 나의 심리적인 쾌감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쾌락주의의 싸움은 바로 가나안 전쟁이었습니다. 가나안 종교는요, 쾌락의 종교였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고 온통 심리적이고 육체적인 쾌락에 젖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쾌락의 절정이 바로 거룩한 제사의 자리에서 벌어졌습니다. 제사를 지내면서 성적인 행위들이 벌어지고 먹고 마시며 흥청망청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리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부유한 자들,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한정된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부로 자신들의 쾌락을 즐기는 사이에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 죽도록 일해야 하는 누군가가 있었고 그들의 성적을 쾌락을 채우기 위해 가난한 집안의 처녀들이 창녀가 되어야 했습니다. 누군가의 쾌락을 위해 누군가의 희생이 강요되었던 것이 바로 이러한 가나안의 쾌락주의였습니다. 애굽이 그랬고 가나안이 그랬고 로마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 말기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기독교 선교 역사는요, 그러한 타락한 나라들로의 침투의 역사였습니다. 기독교의 선교를 통해 불의가 타파되고 반상의 차별이 타파되고 쾌락주의자들이 타파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심리적인 쾌락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보네프 목사님의 말씀 중에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쾌락이나 욕심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야 된다. 내 쾌락을 채우기에, 내 욕심을 채우기에 하나님을 찾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고통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이겨내야 한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리석게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요, 지금의 한국교회의 모습들이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네, 얼마 전 뉴스에서요, 이재롱 목사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서 거기에 그런 게 나왔어요. 교회에 이제 헌금의 한 10억 정도를 이재롱 목사님이 이제 개인, 그걸 이용해서 쓰는 바람에 이제 그게 문제가 돼서 뉴스에 나왔는데 저희 딸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헌금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걸 벌려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해서 하고 그걸 아껴서 헌금했을 텐데 어떻게 그걸 저렇게 함부로 쓸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딸이 저를 보며 얘기합니다. 아빠도 조심해야 돼. 아빠도 목사잖아.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네. 아빠에 대한 믿음이 없는 이 딸을 보면서 치트키를 했습니다. 네. 더 안타까웠던 소식은요, 얼마 전에 인천의 한 교회 목사가 위력에 의한 성폭행, 성추행을 했는데, 그러면서 했던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원한다, 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을 갖다 붙이는지. 그런데 그 하나님은 제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의 일 같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 가운데 내가 유리할 때, 내가 필요할 때, 나의 욕구가 있을 때 우리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말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정말 그분이 하나님일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묵상하고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우상이었던 금송아지는 십계명의 돌판으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진부한 얘기겠지만 우리가 정말 이런 우상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해지고 참된 하나님 만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철저히 말씀을 알고 배우고 익혀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습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정말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실까라는 걸 철저하게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선무당이 사람잡는다고 성경을 우리의 잣대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이 뭡니까? 개독교라고 욕먹는 지금 한국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살림교회의 성도님들이 정말 참된 하나님을 섬기며 믿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고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으로 그 어떤 유혹도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살림교회 성도님들 교우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